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의 주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거룩함을 나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거룩함을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전능하십니까?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운행하시고 섭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역사를 완성하시니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하나님 그 능력을 나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배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300년을 동행했을까? 너무 좋으면요 동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배워서 그래서 나중에 인생이 맞춰갈 쯤에는 너무 하나님을 닮게 되고 너무 예수님을 닮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죽음, 너는 죽음이 필요 없다, 그냥 내게로 오면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아담 이후에 일곱 번째 에녹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시카고에 가면 이 무디 신학교라고 있는데 D.L. 무디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신학교인데 유명합니다. 이 무디 신학교 총장을 지내신 조 스토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언젠가 만찬장에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하고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자기가 내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식사하는 영광을 누렸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둘도 없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참 의미 있는 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복음 사역이 너무나 대단하신데 평생 그 복음 전하시는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감사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심 스토웰 목사님은 아마 여왕을 만났다거나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을 조언했다거나 수백만의 청중들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거나 아마 이런 대답을 자신 나름대로 기대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목사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아주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답하시기를 네, 제 평생의 사역 중에 가장 감사한 일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그분의 인격을 배우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성품을 배웠던 것이 제게 가장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을 때에 스토엘 목사님이 한편으로는 너무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큰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의 영적인 수준을 생각할 때에 너무 부끄럽고 그렇지만은 나도 저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큰 도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감사한 일도 많지만은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면서 그분의 인격을 배우고 그분의 지혜와 성품을 배우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인 거지. 오늘 두 번째로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는 에녹의 인생의 특징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은 언제 기쁩니까? 여러분은 언제 즐거우셔요? 교회 올 때도 아마 즐거우실 것이고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질 때도 즐거우실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잔잔한 평안이 오면서 입술에 있을 듯 말 듯한 엷은 미소가 생기는 그런 마음의 흡족한 기쁨은 남을 기쁘게 했을 때 찾아옵니다. 내가 참 잘했다. 이런 평강의 기쁨은 남의 필요를 딱 채워주고 그가 감격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 진짜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남을 기쁘게 했을 때 찾아옵니다. 이 에녹은 한평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그 동행을 어떻게 동행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동행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해도 마음이 기쁜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 사람에게 얼마나 평강이 있었겠느냐? 여러분,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다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참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였는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사람이 뭘 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무슨 공로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다 이루십니다. 사람이 뭘 해서 기쁜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기쁘다고 합니다. 믿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맡겨버리는. 완전히 신뢰해버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하고서 어려울 때도 슬픔이 되고 낙담이 될 때도 우리 아버지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고 탁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면 아내가 집안의 온도를 높여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놈들이 뭐 한 게 있다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나 그럽니다. 그런데 학교 갔다 와서 문을 탁 열면서 아파 하고 옵니다. 그게 예뻐서 데워주는 거지요. 그게 예뻐서 데워주는 거 아닙니까? 아빠를 믿어주니까 그게 예쁜 것입니다. 뭘 해서가 아닙니다. 제발 너희들이 뭘 하지 마라. 그렇죠. 애들은 너희 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힘든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야,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걸 믿어버린 그게 아버지한테는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를 아버지가 왜 영접합니까? 탕자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탕자가 무슨 공로를 세웠습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탕자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망가진 인생일지라도 내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시라는 믿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기쁜 것입니다. 나는 너무 나쁜 짓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시는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내 죄보다도 인자하심이 더 크신 분이 내 아버지시다 믿어버리니까 그게 아버지가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기쁠 때든지 때로는 슬플 때든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시는 아버지시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다서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예언한 에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예언자입니다. 최초의 예언자가 모세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예언자가 에녹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었던 유다는 아주 짧은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은 하나님의 예언자였다. 그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한 예언자였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에녹은요 예언했는데 주님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의 재판장을 꾸려가지고 심판하러 오신다고 예언했습니다. 주님이 초림은 구원하러 오셨지만 재림은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여기 보면 에녹을 아담의 7대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에녹이라고도 해도 될 텐데 아담의 7대손 에녹 그렇게 말한 데는 아담의 또 다른 후손 에녹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가인이 굉장히 나쁜 짓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 얼굴을 떠나서 딴 데로 가기까지 하는 그냥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되는 것이 이제 가인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노스라는 곳에 가서 도시 문명을 창설하면서 살았는데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합니다. 가인이 참 하나님께 많이 떠났죠. 성을 짓고서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이라 짓고 나중에 바벨탑을 지었어도 우리 이름을 내자 사람의 이름을 그러니까 이 가인의 아들도 에녹이기 때문에 아담의 3대손 에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아담의 7대손 에녹이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 5장은 너무 중요한데 4장 5장은요 인류의 역사를 그냥 딱 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아주 축소판으로 담고 있는 것이 창세기 4장이고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에 우리가 오늘 읽은 족보는요 아담 이후 셋의 계열의 후손 10명을 기록하고 있고 창세기 4장에는 가인 계열의 후손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겉으로는 똑같은데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아담의 아들 셋, 이 계보는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올 계보입니다. 그러나 가인으로 말미암은 계보는 뱀의 후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떠난 그런 마귀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양쪽에 똑같은 에녹이 있는 거예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있는가 하면 가인에게 보여도 에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구별이 안 됩니다. 이름으로만 보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사람들이 다 비슷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다 비슷해요. 아, 저 사람 성공했구나. 아, 저 사람 아주 부유하게 되었구나. 아, 저 사람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업적을 많이 배웠구나. 많이 남겼구나. 사람이 겉으로 보면 다 그냥 비슷비슷하게 보이고 성공한 사람,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뭐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도 에녹이 있고 저기도 에녹이 있고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영적인 계보가 있고 뱀의 후손의 계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서 뱀의 후손의 계보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피로 말미암아 순교하였지만 세세 교배에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있는 인생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에녹이 아닌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피로 사신 후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자리에 있습니까? 가인의 계보입니까? 셋의 계보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영적인 계보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조건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가인의 계보, 인류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거기도 남자가 10명 나오는데 아담의 칠대손 에녹의 사람이 있고 이 가인 계보에도 아담의 칠대손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라멕입니다. 라멕. 여러분 라멕이 누군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멕이라는 사람과 에녹이라는 사람은 동시대를 살은 거예요. 동시대. 이제 한 계열, 계열만 달라 동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라멕이 누구냐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일부 다처제 한 사람입니다. 아다와 실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알 수 있어요. 벌써 그 시대가. 그리고 이 라멕은 사람 죽여놓고 칼의 노래를 부른 사람입니다. 가인이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7배로 준다면 라멕이 죽은 것 때문에 벌을 7배, 77배로 줄 것이다 하면서 자기가 사람 죽여놓고 노래 만들고 그것을 막 자랑하고 다녔던 그러니까 그 시대에 에녹이 살던 시대에는 벌써 죄악이 쌓일 대로 쌓여 있습니다. 에녹이 죽고 69년 지나서 노아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한 예언의 내용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세상을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그 시대를 한 단어로 딱 정리했습니다. 자기가 사는 시대 경건하지 않은 네 번이나 그렇게 말합니다. 불경건. 경건하지 않은 사람, 경건하지 않은 인생, 경건하지 않은 행위, 경건하지 않은 언어. 창세기 6장에 가면 죄악이 관영하다. 넘쳐나다. 여러분, 이 가인의 시각으로 보면요. 가인의 후손들은 굉장히 문명의 사람들입니다.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가인이 벌써 에덴 동쪽에서 도시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 유발은 음악을 만들고 악기를 발명하고 야발은 장막의 조상이 되고 두발 가인은 청동기 문명, 철기 문명을 만들어서 기계 문명으로 제국을 형성하고 문명을 만들었어요.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에녹이 볼 때는요 불경건한 인생, 불경건한 사람, 불경건한 행위, 불경건한 은어가 넘쳐났던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잠시 잠깐 후면 하늘의 거룩한 재판장을 데리고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걸 선포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정확히 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보통 사람들이 900살 이상까지 살 때에 365년을 살았으면 단명한 것입니다. 어이구 에녹 참 안됐다. 그 아버지 야렛 참 안됐다. 그 아들 모두셀라 얼마나 슬플까? 아니에요. 성경은요. 얼마나 오래 살았나, 얼마나 짧게 살았나 그런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하나님 주신 인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면서 세상과 하나님이 구별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불경건한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연합하라고 말씀을 선포하며 산 인생이, 이 인생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믿는 신자들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주님 품 안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제목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